요즘 저희들이 사는 이곳이 가을이 점점 완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 저녁 이제 기온이 변하고 또 햇볕의 색깔이 변하고 또 공기의 내음이 변하고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고 이 계절이 참 분위기가 있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때에 여전히 사는 것이 분주해서 우리가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단풍 구경도 가야 되고 또 월동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 앞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고민과 결단이 있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밝힌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저희처럼 이민자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그러한 이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행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아시듯이 야고보서 안에는 그 내용이 행함에 많은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는 분명 어떤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바울은 믿음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행함에 그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반대적인 것을 서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 야고보서 안에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가인 루터 역시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했던 것을 우리가 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한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편지를 받는 대상과 그 받는 대상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주제와 다른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좀 그만 놀고 제발 공부 좀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동생이나 누나들 또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젠 책좀 그만 보고 제발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다중인격이어서 뭐 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모습은 한 가지죠. 자녀들이 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튼튼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바라지만 각각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또한 특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녀들에게는 나가서 좀 놀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좀 공부를 더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과 야고보도 이렇게 상황이 그리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이었고 어떤 자들에게는 행함이었다라고 해서 각각 그렇게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르침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상충되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 같지만 결코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똑같은 강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행함의 출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반대로 바울 역시 믿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언제나 그 끝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행함의 삶을 강조하면서 모든 서신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믿음과 행함 두 가지 모두가 구원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함만 강조하면 그것은 틀린 복음이고요. 역시나 행함이 없이 믿음만을 강조해도 그것은 틀렸습니다. 둘은 결코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냐면 마치 믿음은 구원과 상관이 있고 행함이라는 것은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있으면 되고 뭐 상급이야 우리가 뭐 좀 구원받았는데 상급 좀 덜 받으면 어떤가라고 생각하면서 뭐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삶의 열매들, 행함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굳이 그것은 그렇게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행함은 마치 덜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왜 꼭 우리가 믿는 것이 행함으로 증명이 될 필요가 있는가? 뭐 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나누면서 이제 저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첫 시간을 하고 가서 아이를 깨우는데 소리를 질렀더니 와이프 집사님께서 아니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이 뭐가 도대체 달라졌냐라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증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었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하나 받는데도 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그 삶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믿는 것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여 주여만 하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성도는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겁니다. 천국은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그러한 것이 될 뿐이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가 오늘 천국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 그 기능도 우리는 다 하지 못할 겁니다. 늘 주여 주여 하지만 청문회 교인들이 등장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행함을 불필요하게 여기면 주여 주여 하지만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욕심 많고 탐욕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도시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가를 증명하고 증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도덕과 선행을 가르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서 어떠한 모습과 삶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이 자신감이 혹시 성령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헛된 자신감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맞는지 내 삶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걷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간다라면,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도록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를 가이드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지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대부분이 자랑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지나 서나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자랑과 자부심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 필드에서 박수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보다 더 안정적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지만 그 만족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에게 주는 자랑과 자부심과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왕 공부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샐러리를 받는 것, 이 모든 것,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게 어디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괜찮은 사람 되어서 이 아이들 스스로가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갖추어지고 싶은 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철 따라 옷을 바꿔 입고 새로 나온 유행에 맞춰 우리 자신을 꾸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키를 입어야지 짝퉁 나이스를 입으면 왠지 부끄럽고요. 돌체인 가바나를 못 입고 돌체인 바나나를 입으면 왠지 인생이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 자신에게도 자랑스럽고 싶고 남들에게도 조금 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랑 일색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곳에 다녀왔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부럽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과 돈을 모으고 우리도 그 자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도 필요하고 좋은 쉼과 휴식, 또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기쁨이지만 그것이 내가 믿는 든든한 힘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내 자랑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맺어가는 그러한 열매들은 차츰차츰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을 때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아름다움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부는 결국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부유하여서 자랑만 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임에 또한 틀림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계실 테고 또한 우리 중에는 뭐 음악적으로 부자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칭찬받는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위치와 권위의 부자도 있을 것이고 좀 찾기는 어렵지만 미모의 부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신만이 가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파로들을 헤쳐나가며 든든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지탱하는 이 부유함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그리고 얻으려고 했던 모든 우리의 자랑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을 만나게 되면 모두 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결국 된다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 생명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는 것에 뿌듯해하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서는 그것을 오늘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이 좀 이상하죠. 낮은 형제, 비천한 형제 보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낮아져서 비천한 사람들에게 어디 높은 구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자기의 높음을 비천한 자들, 낮아진 자들로 하여금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낮아졌다는 것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가난, 갑자기 찾아온 육체적인 병상에서의 어려움, 또 인생의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무너져버려서 정말로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또 가정 가운데 찾아온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 또 우리가 외롭고 우울하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무언가 허망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의 형편이 바로 이 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어떠한 비참함과 낮아진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졌을 때, 비참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함 되시고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높아질 수 있는 존귀한 자 됨을 오늘 우리는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인생의 깊고 두려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네가 두려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고,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낮고 어려운 상황, 병들고 정말 이겨내기 힘든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비천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내 삶을 덮으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낮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높음이 되신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너의 낮은 형편 가운데서 너를 붙드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면 더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낮아졌지만 내 상황은 비록 비천하게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낮아진 상황을 뚫고 능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놀라운 계획과 반전을 가지고 계실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자 그는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한 우리들이 누리는 그 부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는 그 일에 거침이 될까봐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내려놓고 낮아진 삶으로 가서 하나님만이 너희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면서 매일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주시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청지기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열매를 남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내가 가진 그러한 도구들이 얼마나 좋은가를 자랑하느라 그것을 정작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자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며 구원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위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 그 부유한 당신의 권위들을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낮아졌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모든 권위를 버리고 낮아진 자리에 오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낮아짐의 자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그러져가는 이 땅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세우게 하셨고 결국 모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현실에 뿌리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이 죽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서 더 이상 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험과 인생을 자랑하는 일을 그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기득권들을 자랑하는 것을 그치고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또한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이 시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시드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낮아짐과 부한 자리 그 어느 곳에서도 자랑하며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엽과 같은 자랑입니다. 요즘 뭐 가을을 걷다 보면 낙엽들 많이 밟으시죠? 밟다 보면 낙엽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바스락거려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낙엽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은 시들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들어져서 떨어지고 그 영광이 쇠어지는 그러한 시기들을 결국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낙엽을 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푸르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또한 그것이 반드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낙엽을 밟을 때마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부유한 나무가 모든 것을 떨어내며 그 낙엽이 낮은 곳을 향하여 자기의 몸을 그 낮은 곳을 향해 떨어뜨릴 때 이 가을이라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하는 이러한 그 시구로 우리에게 유명한 분인데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가을에는 좀 시도 읽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도현 씨가 쓴 시에 가을 엽서라는 이 낙엽을 소재로 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을 엽서. 한잎 두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좋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 성경만 많이 읽고 성경 공부에 심취하다 보면 이런 걸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걸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가을에는 꼭 시를 한두 편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배워야 할 자랑은 낙엽과 같은 자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부함도 화려함도 결국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부하고 화려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흘리고 있는 눈물도 고통도 영원히 우리에게서 벗어날 것 같지 않던 아픔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의 낮은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신실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낮은 곳에 처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높아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자랑하며 그 낮아진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낙엽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낮은 곳으로 갈수록 세상은 운치 있고 더 계절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유한 자랑이 높은 곳을 향해 치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이 필요한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직장과 일터에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며 그 일들을 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향기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경쟁과 시기가 이기는 것이 법칙이 된 세상일지라 할지라도 오늘 그곳에 떨어진 낙엽과 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 세상이 하나님의 가을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나 그 가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또한 부유함이 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낮은 자리 가운데서도 그분을 붙잡고 또 우리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남부럽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마르는 결코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내가 가진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낮은 곳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